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준 성경은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오늘은 좀 3절부터 전체를 다 다룰 건 아니지만 전체에서 말하는 한 포인트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앞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한 군데 제가 중간에 설명할 것을 좀 미리 읽읍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금요일 오신 분들은 읽었는데 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참고 구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든지 믿어야 하고 또 믿는 자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려면 더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곧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요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경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곧 영원 속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은 아니어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가지신 관계와 어떤 계획을 말하고 있어서 그것을 일단 간단히 그리스도를 살피는 것에서 먼저 선행교를 살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창세전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최근의 말씀들을 듣고 그동안 제가 이 말씀 중에 자주 쓰는 용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됨의 복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이 복됨 등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려라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이게 항상 목사님이 이게 뭐 누리라는 게 뭔지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저한테도 하고 어떤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몇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 느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진짜 신자된 것이 이 그리스도인됨의 복됨과 영광이 이 땅에 살지만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현실의 문제로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위와 신분과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그런 자인 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게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루신 것들. 그러나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부터 가지신 뜻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될 때는 더욱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지금까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내용 연결해서 이제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이 영원수 시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인데 바로 그런 것이 어떻게 이제 시공간의 창조 이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게 되는지 그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계시되고 있는지 이제 바로 그 내용들로 이제 이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요 중보자로 세움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원 계획 또는 구원 협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며 나타내시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말하려면 그가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중보자로 이게 세우셨으니까요. 사람이 되시는 것, 곧 인성을 취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한참 뒤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00년 전이란 말이죠. 그 이전에 구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의 창조로부터. 바로 사람이 되시는 것에 앞서서 그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인간 조건,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그 필요로 하는 인간 조건,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조건을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 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지만 그에 앞서서 만물 창조와 함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 흔히 행위 언약으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은혜의 언약으로 이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것의 성취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은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은혜 언약을 말한다는 것은 행위 언약을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게 다 최근에 얘기를 해서 더 이제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만은 처음 오셨거나 이거 못 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런 용어 자체가 이제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런 단어가 어렵게 여기지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용어가 어려우면 사람은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용어는 금방 익숙하면 됩니다. 조금만 그 기초적인 의미에 더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용어들을 좀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어서 조금은 부득불하게 여러분 어려워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결국 은혜 언약으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말한다는 것은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맺은 언약을 인간이 깨트렸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깨트린 조건에서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깨트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그 뒤로부터 계속 하시는 것이 이제 은혜 언약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흥미있게도 이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이 모든 내용을 언약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언약으로 드러내십니다. 곧 은혜 언약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이 사람과 맺으시고 그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 언약 안에서 메시아, 곧 구속주요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보증인임을 드러내십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이것을 시대로 이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택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 최초의 사람,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곧 행위 언약부터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내용 연결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구원 협약으로 말하든 뭐 구속 언약으로 말하든, 예, 이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언약으로 연결해서 나타나는 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배경 지식을, 이 연결고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고 가면 여러분들은 약간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부득불하게 제가 그것을 조금 먼저 이 시간에 설명하고 다음 시간부터 그 행위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필 내용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용은요. 그것을, 그리고 연결고리를 말하는 것이어서, 뭐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이런 용어들을 말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초신자들, 그리고 처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말고 못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항상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할 때마다 약간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의식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이 어려운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 할까? 이게 저에게 항상 고민인데, 조금만 인내하셔서 들으시면 이것부터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쭉 연결을 하는데 쉽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인내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전의 계획이 역사 속에 그대로 시행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창세전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그 영원 속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 사람, 1세기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가 있으려면 선행적으로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려면은. 그런 성취가 있으려면 창세 전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1세기 오기까지 뭔가 계속 진행돼서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결정적으로 가장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 이제, 그래서 본문을 읽었던 내용 중에 그 7절을 보면은 이제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에서부터 예표적으로 말한 그 짐승의 제사로서 드리듯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심으로 죄사함을 받도록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실행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행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 같이 읽었던 금요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시편 40편에 말한 것이 그리스도께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읽은 히브리 10장에 시편 40편을 인용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 거죠.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자신이 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한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요청받은 것을 따라 자신을 드리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제물로 드린 자신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한 것을 실행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행된 것으로 인용화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이제 통칭해서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구약이 성경을 두루마리로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특히 이 성취 본문으로 말하는 시편 40편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는 속하시고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셔서 하신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는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또는 보증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데 언약,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것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보증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8장에 가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 흘려서 죽으시고 자기를 제물로 드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말해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을 했고 그것을 언약을 따라서 행하신 것으로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언약에 따른 것이요 특히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 이것은 창세전의 뜻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말한 거죠. 창세전에 가신 그 뜻을 행하러 오셔서 그대로 실행하셨다라는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 뜻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이 같은 사역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의 구원 계획을 따라 그의 몸을 예비하시고 제물을 드리드는 과정에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셔서 이룬 그 대속의 은혜와 복을 에베소서 본문의 1장 13절과 14절 말씀대로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여서 얻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 결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 세우신 구원 계획은 그것을 실행하여서 있게 된 것임을 말하면서 특히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겠다고 하신 구원 협약 또는 구속 언약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창세전에 이런 뜻을 얘기할 때 뜻의 삼위 하나님 분명히 3절부터 14절 사이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을 이루겠다고 구원 협약 또는 구원 언약을 맺은 것에 따라서 실행된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돼서 강조되는 이제 표현 말인데요. 그게 뭡니까? 오늘 3절부터 14절에서 한 단어가 특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말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말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말할 때도 그 안에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4절에서 보듯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여서 계획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1세기에 1세기에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본문이 그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 곧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구원 계획 소위 구원 협약 또는 구속 언약이 있었다는 것 외에 창세전에 그런 협약이 있었다는 것 외에 앞에 인용한 히브리서 7장, 8장, 10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이전까지의 역사, 곧 구원 역사죠. 구속 역사 내내 계속 이분이 오셔야 한다. 이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그 안에서 구원할 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계속 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막 히브리서, 에베소서 막 구약을 엮어서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언약의 성취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보증인으로 말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게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니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셨네. 구원 협약, 구속 언약에 해당하는 것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 드러냈냐면 언약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오셔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걸 계속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필 그 행위 언약 또 은혜 그것에 뒤은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실부터 조금 알고 넘어요. 이 연결고리부터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계획 곧 협약을 역사 속에서 계속 언약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계시하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게 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언약의 방식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맺으세요. 행위 언약을 아담과도 맺으시지만 나중에 노아와도 맺고 계속 아브라함과도 맺고 막 계속 맺습니다. 다윗과도 맺고 맺죠. 그리고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항상 담고 있어요. 그 언약 속에. 그리하여서 이미 영원 속에서 가지신 구원 협약을 모든 언약들이 반영을 합니다. 역사 속에 하신 그 언약들이 그것을 반영하고 다 담고 있어요. 그 창세전에 성자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를 언약의 머리요 보증으로 내어주시며 구속의 주로 삼으신 그 영원한 협약을 계속 반영해요. 모든 언약이. 그리고 우리는 그 협약을 역사 속에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제 축약적으로 말한 것이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얘기를 하죠.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 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구절 더 얘기하면은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볼 것은 이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이런 일이 어디로부터인가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서 시작되어서 연결돼서 있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 세워 언약의 머리요 보증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던 창세전에 그 계획이 있어서 다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사이에 가지신 구원 협약, 개혁파 사람들은 그것을 구속 언약으로 말하는데 구원 협약,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있게 된 것이죠. 과연 창세전에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특히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런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맺은 게 진짜 성경에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혁파 사람들은 성경에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흔히 언약을 맺을 수 언약을 맺을 때 있는 그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이미 창세전에 다 그것을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부득불하게 그 구속 언약 이런 것들을 큰 걸 덩어리를 상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했지만 구속 언약이 어떤 시기 내용으로 창세전에 있었다고 하는지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연결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창세전의 구원 협약과 역사 속의 언약들과의 그 연결성 때문에 부득불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자,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의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요소는 이 언약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을 맺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창세전에 그 언약의 대상자의 언약을 맺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같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주체자로서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가 지금 둘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성자께서 이제 그리스도죠. 곧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언약의 보증이 되어서 구원할 자들을 대신해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협약하셨다는 거죠.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지는 그 법적 책임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함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의 죄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법적인 언약을 중보자로 세우시면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인용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얘기하는 거죠. 최초의 인간 아담, 마지막 아담, 인류의 두 대표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며 언약의 머리로 얘기하죠. 최초의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처음에 머리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구원하는 모든 언약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다. 언약의 머리로 보증인으로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에서 성령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도록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시고 그가 이룬 것을 적용하는데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 보듯이 그런 내용이 그대로 역사 속에 드러나요.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 체계적으로 말한 내용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실행돼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의 대상자만이 아니라 언약의 조건과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자,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또한 창세전의 구속 언약에서 구원의 협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택자들의 언약의 머리요 보증인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갖는 협약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뭐냐? 뭐 더 세분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했는데, 자, 성경이 다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이 언약을 수행할 때 조건은 이 창세전의 성자 하나님이 여인에게서 나셔야 하는 겁니다. 여인에게서 나셔서 인성을 취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죄 없는 조건이어야 하겠죠.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지고 감당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어서 택자들의 영적인 머리요, 언약의 머리로서 택자들을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범한 그 형벌을 자신이 다 대신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에서의 조건이다. 그때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성취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다 수행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승인하죠. 오케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으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그 완전한 순종과 배상 그리고 공의의 만족을 통해서 얻을 영광과 죄사함을 공로의 조건으로 얻으셔서 그 공로의 결과를 성령을 통해서 택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실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들이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믿게 되는 이 스토리가 전체 역사가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코자는 이 협약이 협약의 내용으로 또는 그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들을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수용하여서 그걸 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다 그대로 수용되어서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에는 이 대상자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또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에 대해서는도 역사 속에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과 사도들이 증거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창세전에 가진 구속 언약에서의 약속을 페스코라는 사람이 요약적으로 말한 것으로 제가 정리한 걸 좀 인용을 해드리면 성령으로 죄에 오염되지 않는 한 몸을 예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그러면 이 언약을 수행하도록 이런 약속을 하면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으로 죄로 오염되지 않는 한 몸을 이 수행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언약 보증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구속사역을 지원하시고 죽음의 굴레 다 지시고 죄를 지고 나서 죄를 지시고 죽음을 아실지 못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거기서 구원하심으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언약의 나라를 세우시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성자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들을 모으시고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부터 온 그 택한 자들의 무리를 성자께 주시는 것.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택자들이 성자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들을 얻도록 하시는 거죠. 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양자를 삼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받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성자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이 언약에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거기에 우리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역사 속의 성취는 이게 사실이란 다 그렇게 된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셔서 그렇게 되셨고 그가 영광스럽게 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일이 다 있게 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케라는 사람은 성부께서 성자께 이 모든 약속들을 한 확증하는 이 증표와 특별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구속 언약의 보증으로서 확실한 선언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뭐 시편 110편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한 건데 시편 110편에서 그런 것들을 맹세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다음에 변화산상에서도 그러시고 그랬죠. 이는 성부로부터 직접 친히 음성으로 계시된 내용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도 직접적인 계시로 선언하신 것이 이미 창세전의 구속 언약에서 하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다. 보증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 증거되고 나타난 모든 내용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것을 계획하는 하시기로 해서 그리고 협약하시고 언약을 하셔서 있게 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계속 언약의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앞으로 살필 때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그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구원하실 때 그냥 툭툭툭 하는 게 그냥 아무 무슨 방식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전에 가지신 구원 협약 또는 구속 언약을 반영한 그 언약들을 말씀하시고 맺으시고 지키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신 구원협약 또는 구속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언약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형식을 취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볼 때 실제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1세기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 곧 구약에 기록된 내용과 그것에 연결된 신약의 내용을 보면 창세전의 구원 협약 또는 구속 언약이 역사 속의 언약에 그대로 반영되고 기초가 되어서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언약에 충실한 모습을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 언약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에 그렇게 뜻을 가지신 것을 역사 속에서 충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원 협약을 가지시고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의 방식으로 계시해 놓고 충실하게 지키시네. 굉장히 택한 자들에게 자기 구원할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 계속 이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 협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한 것을 역사 속의 모든 언약 또한 이 사실을 중심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치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하치는 이 구원 계획이 언약의 형태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의 언약을 이렇게 세 종류로 말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개괄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뒤에 걸 다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시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을 세 종류로 얘기한 거죠. 하나는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앞에서 말한 구속 언약입니다. 이 죄 있는 사람, 죄 있는 인간을 인류를 구속하기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 창세전에 맺은 이 구속 언약, 구원 협약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맺으셨다는 그 언약이 하나의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곧 타락 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것입니다. 흔히 행위 언약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하늘 이미 처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은 그 구속 언약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과 맺은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있게 된 모든 내용인데 이것은 구속 언약을 역사 속에 성취하고 적용하는 언약으로서 흔히 은혜 언약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또 죄값을 지불하시는 보증인으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말한 언약들입니다. 뭐 무슨 언약, 무슨 언약, 무슨 언약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치는 이 은혜 언약의 경륜을 이제 더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이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말하는데 이 은혜 언약의 역사 속의 경륜을 네 가지로 얘기해 확장해 설명합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손해는 봐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자, 이 은혜 언약이 그럼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 속에서 연계되고 나타났느냐. 네 개의 시기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기의 언약은 타락한 아담에서 아브람 이전까지의 시기입니다. 타락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시기의 은혜 언약인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속자로 삼는 소위 시원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두 번째 시기의 언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이전까지의 시기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속한 언약의 씨라야 영생의 자녀가 된다는 구속 백성의 선택을 말한 언약이에요. 로마서에서 9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의 언약은 모세에서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언약을 말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기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그 이후의 시기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경륜이 역사하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구속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딱 타락 행위 언약을 깨치고 나서 역사가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었어요. 이 보면은 타락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아브라함부터 또 언약을 맺어서 그다음 이 네 개 시기로 지금 언약이 이렇게 은혜 언약이 맺어져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언약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흘러온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일반 역사를 말할 때 일반 역사 속에서 제일 무대 중심에 이 구속 역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바벨론도 일으키고 이집트도 있는 것이고 주변에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에서 예언에 미리 앞서서 말한 그 제국들의 등장은 다 역사 속에서 이런 구속 역사를 지내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장이에요. 배경입니다. 그 중심의 역사의 중심에는 이 구원 역사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 이런 모릅니다. 그냥 세계사, 사상, 역사, 전쟁사 이런 정도밖에 모릅니다. 일반 역사밖에 모릅니다. 그 역사의 실제는 중심에 이것을 이루기야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가지신 구원 계획, 특히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구원 협약 또는 구속 언약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행위 언약과 함께 이렇게 네 시기로 말한 은혜 언약으로 연결해서 나타나고 실행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계획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언약의 형식으로 계시하여서 실행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내게 왔까지 연결됐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런 거 말하면 어렵고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들부터가 말을 안 해요. 단언을. 근데 그냥 대충 자신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설사 성경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과 그리스도인됨이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을 언약을 맺어서 이루심으로써 있게 된 것임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구원과 그리스도인됨을 창세로부터 연결해서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신임을 보지를 못해요. 이 큰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못 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역사 속의 모든 구원 계획의 실행, 성취를 언약을 맺으시고 행하시는 방식을 취하셔서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안에 묶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의 절정인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약속, 언약의 중심에 있는 언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살피면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모든 언약의 중심에 바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이것을 언약에서 역사 속에 진행하는데 이 언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살피는 것은 그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빙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 협약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 협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 구속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과 이를 위해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행하신 것 사이에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시간 속에서 계시된 은혜 언약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한 토대에 기초한 것이다.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가운데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요.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 언약을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고 마지막으로 나중에서는 그리스도와 맺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은혜 언약은 영원전부터 삼위의 구원 협약 가운데 마련되어 있었고 타락 후에 곧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타난 시기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관련돼 있었고 타락하자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언약들이 실행된 것이다. 실현된 것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 협약은 역사 속의 은혜 언약 속에서 그대로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스코는 구속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근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연결고리를 알고 지금까지 살핀 창세전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특히 언약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그런 것 속에서 연결고리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 협약이니 뭐 구속 언약이니 행위 언약이니 뭐 은혜 언약이니 난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나는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래도 예수 열심히 잘 빌 테니까 이런 거 말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할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스라는 사람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보증자 그리스도와 평화의 작정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구속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보증자 그리스도와 평화의 작정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죄인, 죄된 인간 사이에 어떤 결속도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인 우리 사이에 어떤 결속 여기에 뭐가 이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갖는 일을 얘기하려면 이것은 창세전부터 이 맺은 언약으로부터 역사 속에 성취된 이 언약으로 연결해서 봐야만 하네. 그걸 이해하지 않고는 이걸 이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결국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의 보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작정에서 협약하셨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소위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되 가능한 한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거든요. 이 언약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자 계획하시고 협약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있고 여기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그 구성원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맺은 구속 언약 속에 이 구원할 대상으로 내가 있어서 지금 예수를 믿는 나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보증인이신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언약으로 이렇게 특히 은혜 언약으로 나타내시고 또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곧 창세전부터 우리의 무엇에 의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말한 것에서 연결해서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창세로부터 확고하게 그분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무엇에 의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닌, 우리의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를 쌓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처럼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그것은 이런 창세로부터 가지신 이것을 다 뒤엎는 겁니다. 모든 은혜 언약들을 다 뒤엎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에 우리의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곧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져야 할 모든 짐, 도저히 우리 스스로 질 수 없는 그 무겁고 영원한 무게가 있는 그 짐, 그 짐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시기로 뜻하셨어요. 작정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 속의 언약을 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과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없게 하시고 받을 형벌도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인 것이죠.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가 그를 믿는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워져.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끝까지 보존되어서 영화에 이르는 이런 모든 것 등이 다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그가 다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창세전에 죄 있는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어 영광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계획을 가지셨고 우리들 각각의 존재와 삶에 그것을 관여하여서 은혜 언약의 아래 있게 하신, 은혜 언약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가지신 이 구원 협약의 실행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브라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누구도 존재하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도 전에 모든 택자가 각각 언제 태어날지 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언약 관계와 은혜의 방편과 위로와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견뎌야 할 환난과 십자가의 크기와 본질이 무엇인지가 이 언약 안에서, 곧 구속 언약 안에서죠, 이미 작정되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전에 이 브라켓이 말한 것을 좀 설명 언급하였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대상들이 언제 태어날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올지, 또 그 과정에서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여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서 위를 얻고 거룩함으로 나아갈지를 다 작정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속에 그걸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 얻을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견뎌야 할 환난과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심한 고난을 겪고, 왜 이 사람은 인생 속에서 이런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일찍부터 비극과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도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환란이, 왜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런 환란이, 또 내게는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전후 문맥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엉킨 것이 있어요.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데도, 내가 어떤 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것을 겪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겪고 보는 삶의 조건이나 경험이 우리의 구원을 뒤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신 그 계획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언약을 맺어서 스스로 자신을 묶으시고 거기에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구원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것입니다. 깨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이 실행되는 모든 과정과 결론적인 성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증하십니다. 아니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보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죠. 브라켓은 주 예수님이 구원협약 또는 구속언약 속의 대상인 택자들의 구원을 실행하시는 그 분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는 그의 손에 택자들을 맡기셨습니다. 성자는 사랑으로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전능하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고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린 신자는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 내용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자신이 바로 그러하신 주님,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을, 안식을 얻으십니까? 창세전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성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이 보증인이 무능한 보증인이 아니라 능한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는 데 헌신하셔서 구원을 이르게 하시는 이분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쉼을, 영혼의 안식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막연한 종교들처럼 막연하게 신을 이렇게 생각해서 신이 이럴 거라고 하는 것에서 신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내가 뭔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소통하시고 역사를 실행하시며 성취를 이루셔. 그래서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몰라라 하질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우리에게 묶으신 거예요. 새 언약은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묶여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보증인이신 거죠. 그건 창세전부터 약속한 바예요.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자신의 환난이든 권고든 이 구원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결론이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보증인의 확실함 때문에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식하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런 대상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안식해야 할 그런 대상이십니까? 그냥 구원해주는 정도, 마지막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장세전부터 연결돼서 이 언약의 성실에서 끝을 내시는 거기까지 일관되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헌신하여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분이 보증인으로 계신 것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얻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이 신자에게 있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막후의 일들이 배경 속에 있었고 있는지를 아시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그분 안에서 안식됨이 무엇인지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곤고하고 힘든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장세전부터 진행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현재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어요. 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보증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기도합시다.